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일도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곡중 솔로를 한 김대은 전도사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뭔가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부터 83년까지 창동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창동교회 어느 한 집사님의 안내로 한 가정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김대원 전도사님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전혀 교회 다녀보지 않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분이었고 그 옆에 두 살이나 세 살쯤 먹은 아이가 옆에 앉아서 별로 나대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의 씨가 이제 자라서 그 자녀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아직 신앙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속히 싹이 트고 열매를 맺도록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서울중앙교회 전상서라고 한 배경 설명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전도하는 중에 교회 교인들 생각이 나가지고 간단한 메모를 해서 이제 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까 해서 이제 잠깐 쓰는 중에 좀 길게 편지를 쓰면 무슨 말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간단하게 광고 시간에 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간단한 인사이기 때문에 긴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 쪽지로 보낸 인사는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하면 어떤 말을 쓸까를 생각하다가 그렇다 오늘 그저 설교를 그 편지를 좀 써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보내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떨까 상당히 망설여졌어요. 이런 뭐 설교는 제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더 아주 진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에베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할 때 쓴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조금 빌려서 제가 이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화폐의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소자 김대성이 서울중앙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분들에게 서신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뭐 서론적인 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오늘은 설교가 이제 올겐과 같이 어울려서 합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뒤에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그냥 들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부임해 온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랜만에 새로 시작한 목회인지라 여러 가지가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사랑과 공의를 적절하게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교우님들을 대하고 싶었는데 타고난 천성이 그렇지 못하여 저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하고 섭섭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주변에 주택이 거의 없어서 대체로 교회 다니는 거리가 멀고 또 다른 교회에 비하여 교인 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개인 간의 친밀한 교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에 정부 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처 적응되기 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몹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도 중앙교회는 저력이 있고 깊은 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을 때 모두 힘을 모아 연합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헌신적인 교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종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문제이지 교리나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교우님들의 영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까지 동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정말 사심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늘 듣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자신의 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큰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마음 준비가 되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 중에 일곱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 부분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라는 주제로 좀 편지를 써봤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스럽고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면서도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심초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돌봐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분은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지극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만나서 함께 살 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좀 더 자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리인데 우리는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그렇게 한가하고 쉽지 않습니다. 의식주 해결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자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매달려 의지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생각과 발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교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자꾸 일어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할 겨를 없이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 찾을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귀족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분명히 왕족들입니다. 귀족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신학을 공부한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빌린다면 거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특권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가진 것이 많고 교만하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오고 건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신분에서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답게 공주처럼 살아야 합니다. 거지의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은 거지의 근성입니다. 하늘 왕자와 공주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늘 귀족들의 생활 철학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늘 귀족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거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살 수 있느냐고요? 우리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도록 항상 옆에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거지는 밥 먹은 힘으로 살지만 하늘의 왕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자주 실족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깊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하늘의 왕자와 공주들이므로 우리는 좀 귀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추하고 못난 생각들 하루속히 청산하고 좀 왕자답게 공주답게 넓은 마음으로 좀 멋있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 왕족들의 생활 법칙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머리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없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세포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일은 신앙인들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 규칙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 옆에 다가서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목사나 장로들은 말씀을 쉽게 풀어서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과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모든 예배 행사에 성실하게 참석하시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 안식일 예배, 기도주일, 사경회, 전도회 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모든 예배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면 가슴 한쪽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가슴이 저려움을 느낍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가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최소한 한 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서 말세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 간에 함께 모이는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인간적으로 분주한 일에 몰두해 있거나 신앙과 무관한 장소에서 서성거리는 일이 없도록 마음의 상태와 삶의 구조를 과감하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현재의 습관이 결국에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절한 심령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당한 부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에 불성실한 사람들은 거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 보는 시간,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일에 좀 더 근실하게 성실하게 참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이 신앙생활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기술자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도 기억하여 잘 지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는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 소매 끝이나 옷자락에 청색 끈을 달아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기억술로 말하자면 연상결합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내가 소유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그러한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제도가 바로 시간 속의 안식일과 물질 속의 십일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일조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습니다. 물론 이해가 부족한 탓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십일조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온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과자 하나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기 싫다고 하면서 과자 봉지를 뒤로 감추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돕는 행위도 아니고 목회자를 지원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십일조의 축복은 경험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성별하고 십일조를 정직하게 구별하는 믿음이 지속될수록 신앙의 뿌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선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사용해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재물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십일조만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내 시간, 내 생명, 내 소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안식일과 십일조입니다. 적어도 침례를 받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의 기둥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안식일을 성별하고 십일조를 정직하게 구별해 드리는 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액수는 동전 두 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드린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고 아주 이 두 가지 제도에 좀 더 충실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늘에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구성된 하나의 몸입니다. 한 교인의 고통은 교회 전체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영광은 교회 전체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몸 전체를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원동력은 생명의 원천인 피가 흐르고 있는 혈관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각 교인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인간관계는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에 이상이 오듯이 교인들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이에 막힘이 있거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도 고통이 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온 뒤로 지금까지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지만 작은 고통들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우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속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더 나아가 사랑스러운 관계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로 다른 사람들을 측정하지 말고 언제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정하신 원칙에 어긋난 생활을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좀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중에라도 그러한 일을 했다면 즉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여 언제나 편안한 관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평강을 찾고자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까지 고통을 주고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표정 하나, 말씨, 말투 하나하나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서로가 격려하며 도우며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제가 거의 설교 시간마다 간간히 드리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어느 한 교인이 아픔을 당하면 교회 전체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혹시라도 어떤 잠깐의 불화가 생기면 즉시로 저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이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배우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받으며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로마에도 억울한 일로 혹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언제나 아침이 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햇빛이 나는 법입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은 있어도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강한 자, 힘센 자, 악한 자들이 주도해가는 불합리한 인간의 세계는 조만간 끝이 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의 세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거칠게 함부로 못하고,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상처가 올 때는 심히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것도 피조물 인간에게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원통하고 분해도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비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현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인내하고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배울 날이 다가옵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사실 편지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이미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간간이 또는 반복해서 드리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원한 나라에 모두 함께 가고 싶은 심정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은 계속 돌고 있듯이 우리의 관심이나 준비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이 거의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두고 아마도 심히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악의 배후 세력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살이에 몰두한 채 영적인 잠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초조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을 재정비합시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집시다. 이제 전도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남의 집 잔치처럼 생각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가족들을 모시고 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빠짐없이 남김없이 초청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는 잔치가 되도록 기도하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들은 전도의 기간 중에 다른 일정을 갖지 마시고 가급적 모두 전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10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003년 10월 11일 김대성 올림.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교우님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참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정말 성도들이 안심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